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됨의 승리에 관한 교훈들을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되게 겸손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겸손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즉 자신을 희생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희생으로서의 승리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논리는 세상의 판단이나 논리로서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은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낮은 자리보다는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낮아지고 또 희생하는 그런 바보짓은 요즘 세상에서 별로 호소력이 없는 논리라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 속에서는 희생이야말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고 또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 논리를 신앙 속에서 그대로 이해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에 있어야 주님께 복 주셨다고 감사하고 잘 돼야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서로 전혀 다른 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부터 희생을 승리의 비결로 자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뒤에 가서 봅니다만은 창조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시는 것보다 섬기려 오셨다고, 즉 희생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침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희생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왜 사랑 가운데 행하고 희생해야 하느냐 하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는 주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에서 희생이니 또는 내가 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그와는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사는 원리, 이거는 복음 속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마가복음 8장 35절이라든가 누가복음 9장 24절에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도 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산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려서 얻는 희생의 원리야말로 믿음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러면서도 세상의 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승리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주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신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희생으로 승리하는 삶의 이치를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이 중심입니다. 우리도 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야말로 희생의 마음이고 또 나를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임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교훈대로 만물은 주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에게서 만물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골로새서 1장 16절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역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여기서 볼 때 만물이 주님 때문에 창조됐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죠.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류를 쉼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더불어 우리에게 같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즉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허풍으로나 절대 가식적인 말씀이 아니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바로 이런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에게 쉼은 없다는 겁니다. 휴식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치인 것이죠. 영원한 쉼의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으면 우리가 또 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이치를 순종하지 못하면 감사도 기쁨도 쉼도 누릴 수 없다는 그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마음이 문제인데 그러한 귀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희생되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죽지 못하면 이 귀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 그대로의 마음, 나 태생대로의 생각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면 성령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승리는 고사하고 매 순간 실패하고 패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의 베드로에게서 그대로 봅니다. 어떤 일에서나 언제나 급하고 설쳤습니다. 야단법석이지만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책망밖에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운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지 못하면 예수도의 성품을 본받지 못하면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하는 것보다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위기와 절망 중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살핌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겸손을 삶 속에 실현해서 하나님의 같은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진 것을 친히 삶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모범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도는 요한이 말하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주님께서도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같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같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와 자신의 하나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기독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조르는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판단이나 생각이 바로 주님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모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뜻이라는 거죠. 그 뜻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영광을 누리고 나만이 복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나의 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에 그랬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섬기는 종의 형상으로 사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수없이 결단하고 각오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결단 속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을 비로소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8절에 그랬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앞부분이 7절에 연결해서 사람이 되신 겸손이지만 뒷부분은 더욱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즉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죽는 것을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또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영이시거든요. 그럼에도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에서 가장 처절한 죄수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과는 완전히 주님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주님과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목적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 마귀 사탄 앞에서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것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편적인 사람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형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주님 자신에게도 대단히 이기기 어려운 고민이셨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십자가를 되도록 벗어보고자 하는 그 고통은 우리 죄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과 다르다는 거지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초라해지셔야 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사탄의 조롱거리를 받으며 비참해져야 됐는가? 바로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저주에 떨어진 인류를 구하는 마귀 사탄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그것을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너무나 힘드셔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오늘 나는 또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가진 것은 마음에서 끝나면 더 이상 호소력도 없고 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진 것, 원하는 것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사신다면 이제 주님처럼 그 마음에 가진 것을 순종할 차례입니다. 귀한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의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서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희생은 반드시 승리를 결과하고 영광을 가져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보는 부분의 말씀이죠. 희생만 확실히 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이 석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앞에 희생이 불가능하다면 이 열매도 이 약속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로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그랬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려고 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수준에까지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에 그랬죠. 다음에 10절 11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말미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존재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런 내용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희생하고 순종하신 주님의 무릎 앞에 조아렸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역시 희생한다면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피조물든지 주님의 희생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본받는다면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그런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른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모든 무릎을 희생하신 주님 앞에 꿇렸고 모든 입으로부터 칭송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역시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백성들이 확실히 희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희생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왜요? 모든 입으로 예수들을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희생의 결과가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이치예요. 약한 자에게는 희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초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한 자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넉넉히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희생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버리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든지 희생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희생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백성들로 사시고 또 최종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